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활장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고린도전서를 시작했는데 지겨우시죠? 저도 좀 빨리 끝내고 싶은데 지겨워서가 아니고 좀 다른 것도 하고 싶어서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요. 35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남자 성도 한 절, 또 여자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만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에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장 아마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은 장차, 종말, 마지막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까, 다가올까. 아마 그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이 부분이 많이 왜곡되어서 잘못 해석되고 그래서 많은 그 신앙적인 오류들이 발생했었죠.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대단히 가르침이 빗나간 경우도 있지만 또 기독교를 넘어서서 이단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을 가지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현혹한 것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이 부활장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도더러 장차 올 그 종말에 대해서 두려우면서 또 뭔가 이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가? 이 부활장의 이 마지막 단락을 결론 지으면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을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장래의 일,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부지런히 좀 성경을 찾아보면서 쭉 같이 읽어 가시는 게 조금, 일단은 제가 먼저 요한복음을 여러분 16장을 좀 펴두시고요. 요한복음 14장 편김에 우리 14장부터 가십시다. 14장 2절 3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2절 3절 시작.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셔서 성도를 위한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가서 너희들을 내가 영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한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남자 성도님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떠나 올라가셔서 가셔야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시기 때문에 어디론가 가십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면서 17절에도 계속 그와 같은 반복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쭉 나오면서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 보신대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28절에 가서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고 일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은 대단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는 예수님의 기록을 어떻게 담아주고 있는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41페이지 29절부터 31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오신 그때의 이 상황, 현상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시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성도들을 이렇게 끌어 모으시는 이미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이런 마지막 재림 때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좀 넘기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31페이지 13절부터인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랍니다. 그 14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해되시죠?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경험하고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예수님의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보여줬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셨을 때에 그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성도들이. 그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예수님이 재림 당시에 있는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면서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이제부터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다시 15장으로 가서 보면은 이 부활 얘기가 나온 이유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듯이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부활이 없다고 의심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5절에 또 누가 그 중에 물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면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느냐. 그리고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느냐. 이것이 궁금한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린도 이 도시는 헬라 철학에 대단히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이원론이죠. 이원론의 가장 큰 특징은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해요. 이 육체는 늘 영혼을 가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의해서는 속히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에 다시 몸으로 영혼이 갇힌다는 그게 부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몸을 떠나서 자유를 비로소 얻었는데 다시 부활해서 몸으로 영혼을 가두는 몸을 가지고 새로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도대체 어떤 몸으로 가져오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쭉 논리를 펴면서 씨와 열매를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씨를 보면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씨를 보면 그 씨가 자라서 어떤 열매가 있을 거라고 알죠. 그런데 보면 씨와 열매는 그 모양새도 완전히 다르고 그 생김새, 쓰임새 모든 것이 달라요. 같이. 예. 그러나 이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죽어서 반드시 그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비유를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이 몸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삽니다. 이것을 육신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더 natural body라고 그러죠. 이 육신의 몸이 장차 심겨진대요. 씨처럼. 심겨진단 말은 죽는단 말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듯이 지금 바울은 이 논리를 펴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장차 썩어 죽으면 거기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근데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와서 육신의 몸이 죽죠. 썩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죠.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는 이전의 육신의 몸과는 다른 몸으로 가지고 오십니다.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바울은 영의 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영의 몸. 영이면 영이지 그걸 몸이라고 표현해요. 영의 몸. The spiritual body라고 그래요. 그게 그에 앞서서 the natural body와 spiritual body가 다른 거예요. natural body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에요. 그런데 부활 후에 새로운 몸을 갖는데 그게 바로 spiritual body예요.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자,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 살도록 부여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몸이에요. 우리 지금의 몸이에요. 그 의미는 이 몸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의 몸,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몸이에요. 그거는. 그것도 그것으로 의미와 영광이 있어요. 육신의 몸은 땅으로부터 나와요. 땅에서부터 나와서 이 첫 사람인 아담과 같이 흙에서부터 만들어지죠. 그래서 땅에 속한 존재입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땅에 속한 아담의 형상. 그래서 장차 땅으로 돌아갈 몸이에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 우리의 몸은 이런 몸으로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땅. 그런데 영의 몸은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영의 몸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아까 아버지부터 와서 우리에 있다가 우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로부터 이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땅에 들어오려면 죄와 사망의 몸으로 입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썩어질 몸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 땅에 들어오셨고 그 몸이 썩어져 없어지고 다시 새롭게 부활했을 때에 그 부활의 몸은 이제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사람 아담과 달리 마지막 아담이 됐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영의 몸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의 몸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 영의 몸은 하늘로부터 왔고 마지막 아담에게 속했다. 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했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된 이 영의 몸이다. 그리고 이 영의 몸은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곳이 아닌 생명이 다스리는 영원의 그곳에서 살 수 있는데 입을 몸이다. 지금 바울이 두 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은 썩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씨가 심겨지는 비유를 쓰고 있어요. 씨가 심겨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이 심겨졌어요. 그리고 썩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가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이신데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이 속한 육신의 몸으로 가지고 오셨고 혈과 육의 입은 몸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땅에서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심겨져야 할, 썩어져야 할 몸이고 그러므로 이 몸을 가지고서는 썩지 아니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대략 그 썩을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다음에 그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다스리는 그 영광을 입지 못하세요. 그 몸으로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영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기보다 만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썩을 몸이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심은 이제 그 몸은 썩지 않을 몸이에요. 썩지 않을 몸.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예가 몇 가지 몇 번 있죠. 야이로의 딸도 그랬고. 자,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이미 장례를 치렀어요. 칭칭 감아놨어요. 그것을 풀어서 나오게 하러 나왔어요. 다시 살았습니다. 그 몸이 부활한 몸하고는 다른 몸이에요, 그것은. 그러면 나사로가 다시 죽지 않았을까요? 나사로 다시 죽었어요. 그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사로의 몸처럼 예수님 몸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혀 이 몸은 새로운 형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자, 여기도 보면은 제자들이 이미 문들을 굳게 닫아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발각되면 다 잡혀가니까. 온 몸, 문을 다 굳게 닫아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십니다. 어떻게 들어왔을까? 문을 열고 들어왔을까? 이게 문을 굳게 닫아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또 그 밑에 도마에 관련해서 또다시 26절에서 반복돼요. 다시 집 안에 다른 집이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문 이미 닫혔는데 예수께서 그 안으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리고 예수님의 움직임을 보면은 대단히 이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시간과 거리와 공간과 이 법칙에 지배받는 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은 새로운 형태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몸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은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도 장차 부활하면 그와 같은 새로운 영의 몸을 갖게 되고 그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우리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변화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까 우리가 앞서 데살로니아서도 4장에서 보듯이 죽은 자가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내려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서 먼저 그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살아나요. 이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죠. 고난을 이기며 핍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견딘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자체로 변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려질 때에는 이미 변화된 몸으로 끌려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됐다. 이것은 썩을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장차 재림 예수를 만나면 그를 살아있는 자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이 구름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인 하나님 나라 그 완성의 자리에서는 새로운 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 늙으면 쭈글쭈글해지고 비가 오면 아프고 쑤시고 이런 몸으로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몸으로는 그 영광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이 몸은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읽었듯이 4장 16절 17절에도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로 그럼 가보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의 지금 정체성은 어떤 모습일까?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예, 여기서는 이제 성도가 누구냐면 변화된 실존이에요. 변화되었다. 트랜스폼 된 건데 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이 잘 들어보세요. 저 좀 보시고 이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성도가 변화됐다는 말은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 아래 비록 우리가 있지만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와 사망 아래에서 그것들이 요청하는 대로 살았어요. 죄에 매여 살았고 결국 우리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은 그 안에서 변화됐다는 것은 비록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요청하는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려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았다. 이것을 의미하고 이제 비록 썩을 몸을 입고 살지만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썩을 몸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고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변화된 몸으로 담을 그 영광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다. 이게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 성도의 이 몸을 가지고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담을 수는 없다. 어찌 보면 좀 이런 신학적인 용어는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어찌 보면 1차적으로 성도는 1단계로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변화된 존재가 이미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얻은 자로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화되는 것은 이 땅의 이 육신이 썩어져서 부활을 경험함으로 이제 온전한 영의 몸으로의 변화. 이것이 두 번째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몇 장 뒤로 넘겨서 바울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진술을 로마서 8장에서 해갑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쭉 다 보지는 않고 보시면 자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것은 장차 부활 후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해방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썩어질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살리시죠.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절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7절로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부활 후에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아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영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다. 그래서 육신이 요청하는 죄악을 따라 범죄하며 사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우리의 이 죽을 육신도 장차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을 약속하신 거죠.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새로운 몸을 가지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이미 그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이것이 구슬이 꿰지듯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지만 다시 부활했을 때에는 다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상상 속에 있는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대단히 강이고 힘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는 변화된 실존으로 세상을, 그러나 우리의 이 변화된 실존은 여전히 죄와 사망이 다스린 죽을 겁니다. 그러기 전에 또 고통도 당하고 아프고 그런 여러, 그런데 약속된 부활이 있어요. 이 부활은 썩지 않을 영원함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glorious body, 영광스러운 몸.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 성도로 살아갈 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은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육신이 요청하고 죄와 사망이 끌고 가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성도에게 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성경의 욥기서도 그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또 바울도 보면은 예수 믿어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만 말하는 것은. 그러지 않고 궁극적으로 예수 믿어 변화된 실존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고난으로 들어가는 정체성이에요. 성도의 삶에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겪는 이 고난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우리 성도가 세상에 아래 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자가 이제 더 이상 아니게 돼버렸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보여줬던 건 뭐예요? 오히려 기뻐해요. 힘을 내고 웃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바울이 내가 이 고난을 이겨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야지 이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 약속 때문에 이 고난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에겐 좋은 기회고 영광스러운 시간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없을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냥 이 고난을 붙들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며 그렇게 결국 우리는 망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도리어 그 고난으로 소망을 보이고 영광스러운 삶을 보일 수 있는 성도의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수치라든지 혹은 불행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단 한 차례도 그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빌립보서의 얼마나 빌립보서의 주제는 고난이죠. 옥중에 있지만 그 기쁨이죠.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기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한 것이 아니고 봐라, 나를 봐라. 이 소망이, 영광의 소망이 있는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서 소망의 기쁨을 취하는 게 아니라 소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고난을 이기고 있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이며, 변화된 실존으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소망하며 사는 자의 본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성도의 실존과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실패하죠. 그리고 때로는 저 눈을 감든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스스로에게 말하죠. 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자 맞나? 그럴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와 같은 실패가 우리를 예수 없는 자들과 같이 그 끝이 멸망이 멸망으로 끌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나를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진 소망인 거죠. 고린도교회에 우리가 보았듯이 성도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뭔가의 영적인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교만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나는 신령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썩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의 완성은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질 수 있어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매일의 실패, 연속되는 자신의 연약한 삶에 이제 지치고 지쳐서 나는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의 신앙의 진보를 포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넘어짐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결코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나 멸망으로 가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은혜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동고동락했고 함께 생명도 거의 나누면서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할 때 다 배신하고 도망쳤어요. 잘 알듯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말씀은 책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넘어질 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죠. 넘어져서 힘들지, 다쳐서 아프지, 그런데 한번 더 일어서서 너의 그 비록 죽고 썩을 몸이지만 그 몸으로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을 네 인생 가운데 한번 담아봐라. 그 의미를 한번 담아봐라. 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없고 생명이 없고 저들의 죽으면 그 결국 끝인 무의미한 인생들 앞에서 예수 믿는 그런 소망과 가치와 영광이 무엇인지 너희 인생에서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라. 그러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북돋아주시고 아픈 곳을 싸매어주시면서 우리 손을 붙들어주시는 분이 예수고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을 약속받은 성도는 사망의 권세가 삼킨 바 된 이 육신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죽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겁니다. 그러나 영광의 몸을 입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본문에 53절 54절에서 쭉 얘기하듯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약속된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참으로 대범하죠. 그리고 참으로 아주 통쾌하게 선언을 하는 게 있어요. 사망을 향해서 조소를 날립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을 향해서 우리가 비웃을 수 있는 이유는 사망이 끝이 아닌 인생을 우리는 지금 약속 보장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이 죄와 죄의 권세인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가두어 놓을 수 없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약속받은 성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장차 재림 때에 부활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그분의 아들딸이 되어 그의 영광의 잔치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과 실패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해서 신앙에서 멀어질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넘어졌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살아갈 때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지금처럼 이런 연약한 몸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이 어떤 몸이냐면 이제 그 몸은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이전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돈 들여서 성형수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메커니즘이 다른 몸이 되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조소를 날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면서 마지막 5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며.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은 15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말했던 고린도 전서의 그 모든 노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최종 권면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6장으로 넘어가는 포석인데 바울은 이 부활에 장차 되어질 예수님의 재림의 일에 대해서 어떤 환상적이나 신비적이나 그리고 뭔가 이 지금의 성도들을 얽어매고 끌어당기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구체적인 약속이면서 이 약속 때문에 성도 너희야, 고린도교회 성도들아, 지금 너희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앞서 보았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투고 싸우고 찢기고 온갖 입에 담기 어려운 여러 죄악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 자들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거룩한 성도라고 이미 1장부터 시작해 왔어요. 그런 너희들도 너희의 지금 그런 삶의 형편과 연약함도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는다. 그것으로 헛되어 허망해지고 너희의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다.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 그 영광을 담아내는 좀 더 구체적이고 헛되지 않는 일에 목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결론 짓는 이 부활장의 결론은 대단히 실제적이면서 오늘 성도로 하여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대단히 명예롭고 그리고 소망 있게 목적과 소망의 풍성함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핵심 단어를 잊지 마십시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의 삶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실패하더라도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실패가 하나님이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힘내시고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고 영의 몸이 도대체 어떤 몸일까 참 궁금해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지금의 현실들을 당당히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때에는 우리의 눈물을 눈에서는 눈물이 닦아질 것이고 연약한 육신은 결코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사망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매일의 인생 속에서 이 약속 놓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일의 전체가 영광스러운 목적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부활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주 안에서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냐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격려로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만한 그 경험과 주의 복음을 들고 증명하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매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이끄시고 가정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